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핵 선제 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핵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들면 주저없이 먼저 핵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와 탄두 모형이 뭉툭한 KN-08의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오늘 시험한 카드로 미사일은 이란 북부 지역에서 발사돼 남동부 지역 1,400k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어제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시험 발사하면서 이번 발사가 이란의 억제력과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능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어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국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가 망명 신청 목적이 아닌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어제 자정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경 개방을 규정한 생겐 조약을 다시 이행하도록 한 결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서유럽 국가들로 향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민자들은 47만 8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망명 신청자는 46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추격했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스테니스호가 남중국해를 항해할 당시 중국 해군 함정들이 가까이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니스호와 순양함, 구축함, 기함 등으로 구성된 미 제7함대 전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해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 뒤 스테니스호 등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아직도 미 군함 두 척은 남중국해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 스테니스 항모 전단이 어제로 닷새째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서 계속 항해했다며 중국이 이곳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식민 지배와 불법 점령됐던 남중국해에 또다시 일부 세력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중 팔레스타인 과격분자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숨지고 이스라엘인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공격범은 어제 유명 관광지인 자파 항구 보도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로 인해 미국인 테일러 앨런 포스 씨가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공격을 무분별한 살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마침 현장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한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강력히 비난하고 성공적인 평화회담만이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수니파 무장조직 ISIL 핵심 지도급 인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지난 4일 시리아 알 샤다디 인근 지역에서 ISIL 고위 지도자인 타르칸 바티 라시빌리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쿡 대변인은 ISIL이 최근 알 샤다디 전투에서 시리아 지상군에 계속 패하자 ISIL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바티라시빌리가 현지를 방문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성공을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핵과 관련된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화의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바로잡기 위한 입장 표명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8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평화와 안보에 대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의견이 확고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서 나타나듯 이 같은 사실은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믿을만한 협상에 임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또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핵 문제가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것은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면은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조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현재 미국과 우리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안과 관련해 선을 그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비핵화라고 말하고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그것이 6자회담이든 다른 형태이든 비핵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른바 병행론과 관련해 중국은 실제적이고 진지한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다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5자는 비핵화에 그리고 북한은 평화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자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당분간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이행이 징벌 차원이라기보다 대량 살상 무기 계획이 확대되는 것을 어렵게 하면서 북한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애나 리치 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지난 5일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미국의 북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왕이 부장과 캐리 장관이 전화 통화해서 중미 관계와 현재 한반도 정세 등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의 자세한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최근 한반도는 검을 뽑고 활시위를 당겨놓은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며 긴장이 격화돼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각국에 모두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성공을 주장하며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핵 기술 발전 정도 그리고 1차 핵실험 이후의 기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핵과 관련된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측의 핵탄두 소형화 실현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말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직접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북한식의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며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핵선제 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핵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들면 주저없이 먼저 핵 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와 탄두 모형이 뭉툭한 KN-08 4~5기의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한 사진 속 김 제1위원장은 KN-08 탄두 설계도면 앞에서 관계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으며 사진 속 모자이크 처리된 설계도면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원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형은 은색 공모양으로 지름은 60에서 70cm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상당히 소형화가 되어 있는 극이고 그래서 노동미사일 정도는 충분히 탑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커드도 가능할 것 같고 규격화 표준화를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죠.
이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은 이 정도의 탄두 크기가 적당하다면서 더 소형화되면 북한이 보유한 구형 미사일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이 원형 모형은 예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플루토늄탄이라면서 원래 플루토늄탄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핵물질과 고폭장치가 높은 압력을 받아 터지지만 북한이 공개한 이 모형은 비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에가 비어있다는 거죠. 겉에 되돌이는 동일한 쇠로 맞는 껍데기라면 안에 그 쉽게 말하면 고폭 장력과 핵물질이 안 들어있다 뿐이지. 거기는 사실 핵물이 없는 빈 깡통이에요. 사실 그걸 이제 모형을 놓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
김 교수는 이어 원형 모형의 겉면에 붙어있는 반사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반사경의 상태로 봐선 관련 기술이 아직 초기의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지만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은 상당 부분 발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난 4차 핵실험 때 3차 핵실험보다 상당 부분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 완성은 아니어도 기술적 발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저는.
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해당 내용이 대거 실린 만큼 이 같은 북측 주장은 내부 결속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탄두 모형이 뭉툭한 KN-08 미사일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둥근 모형의 물체를 공개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0년이 지난 만큼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KN-08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지난달 23일 최고사령부 성명과 지난 7일 국방위원회 성명에 이은 무모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미한 정보당국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런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핵카드를 앞세워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만난 자리에서 핵탄 경량화와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한 발언 내용을 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일부 관영 매체를 통해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제1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경량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엔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면서 핵탄두들을 언제든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언급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관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는 점에서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 핵 능력을 과시하는 데 대해 상당히 이례적 행보라며 북한이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반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불안감이 반영된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지금 한미가 강력한 기리졸브 군사연습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뭐 참수작전까지 포함해서 공격 개념까지 거기 반영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핵을 가졌으니까 함부로 침략하지 말라. 그 억지력 차원에서 이제 핵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번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의 규모는 15,000명 이상으로 예년의 2배 수준입니다. 미국은 또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소를 비롯해 핵 잠수함과 B-2 전략 폭격기 그리고 공중 급유기 등 주요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할 예정입니다. 훈련 내용도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미한 합동 훈련과 함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로 빚어질 수 있는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김 제1위원장이 핵 위협의 전면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인 전현준 박사입니다.
미국의 대북 공격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로서 강력한 그런 법어구진을 다짐으로써 엘리트들의 통합을 야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동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정한 평가에 김 제1위원장이 사실상 직접 반박함으로써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김 제1위원장이 핵탄두 발사 준비를 지시한 발언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들도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핵탄두 발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이딴 핵 언급은 사실 여부를 떠나 위협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인 행보라며 이를 통해 유리한 핵협상 국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핵무기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뭐 이와 같은 의미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영석 박사는 또 김 제1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이 모종의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도발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 기구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한 우려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The nuclear program of the DPRK remains a major cause of concern. Recent statements by the DPRK are especially worrying. As you know,
북한의 핵 계획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특히 북한의 최근 성명들이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성명을 통해 핵 억지력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올해 초 실시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Once again, I strongly urge the DPRK to implement fully all relevant agencies.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안보리가 새 결의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원자력기구는 검증활동을 재개해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핵시설 불능화를 감시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였지만 2009년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반발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고 사찰단을 추방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앞서 북한 핵활동 사찰과 관련해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했고 IAEA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활동하려면 주요국들의 정치적 합의와 IAEA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가운데 훈련에 투입된 미군의 전력 자산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해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주요 전력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 미한연합훈련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군 전력 가운데 하나는 해병대 쌍용훈련에 투입된 두 척의 강습 상륙함입니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8척 가운데 보넘 리처드함과 박스함이 처음으로 동시에 훈련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강습 상륙함은 대형 갑판을 갖춘 항모급 규모로 전반적인 해안 상륙 작전을 지원합니다. 특히 전쟁 등 급변 사태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인도적 지원과 피난민 구조 임무도 병행합니다. 보넘 리처드 함과 박스 함은 모두 배수량이 4만 톤급으로 길이가 257m에 달합니다. 항모급 갑판엔 미군의 주요 비대칭 전략 자산인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와 각종 헬기 등 항공기 수십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럭과 장갑차, 전차 수십 대를 싣고 병력 2,00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강습 상륙함의 주력기인 오스프리 수송기는 특히 해병대의 수륙 강습 작전을 지원하는 첨단 군용기로 MV-22는 특히 전투기급 속도에 탁월한 탐지와 전자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박스함의 고위 지휘관은 올해 쌍용훈련 참가를 발표하는 동영상에서 박스함이 이번 훈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xer is one of the main batteries for this exercise and it will provide the full capability of our ACE battalion.
해병대원들의 침투와 상륙, 이착륙기의 활동 등 포괄적인 작전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란 겁니다. 이 지휘관은 특히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전반적인 비상작전 훈련을 실시한다며 여기엔 인도적 구호와 재난구조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의 로버트 카플란 선임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비한 미얀 해군의 인도적 구호 능력 강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훈련이 기존의 상륙 침투 작전뿐 아니라 유사시 내륙 침투와 전략 핵심 시설에 진격하는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쌍용 훈련이 미 해병대와 해군 12,000여 명, 한국 해병대 해군 5,000여 명, 호주와 뉴질랜드 등 유엔군까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란 겁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훈련이 침투 상륙을 통한 거점 확보, 이후 병력과 지원군의 신속한 해안 이동 등 기동 상륙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강제 진입 작전에 따르는 전반적인 영역을 연습한다고 짤막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합니다. 배수량이 10만 3천 톤에 달하는 존 스테니스호가 훈련에 참가하면 항모급 전함 3척에 각종 전투기와 헬기, 최신의 조기 경보기 등 무려 150에서 200대가 넘는 군용기가 언제든 출격이 가능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연합훈련을 위해서 제3해병원정여단 11상륙전대, 31해병원정군, 박스함 등을 보유한 13해병기동부대 등을 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스테니스호를 모함으로 하는 항모 강습단까지 도착하면 보통 국가의 전체 군사력을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스테니스호는 길이가 332m에 높이가 24층 건물과 맞먹는 80m, 비행 갑판 등 크기가 축구장의 3배에 달합니다. 비행 갑판엔 슈퍼호네 전투기들과 최신의 조기 경보기 E2 호크아이 등 군용기 80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강습단은 여러 구축함과 순양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까지 포함하며 총 병력만 7,000명에 달합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밖에 핵폭탄과 핵미사일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등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 이번 훈련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군 지휘관들은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 과시가 중요하다며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새 대북 제재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welcome President Park's principled and firm approach toward North Korea.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대북 제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 행동에 맞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resident Park's announcement of the new ROK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fle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olve to maintain pressure on North Korea.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대상을 대폭 늘린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사이에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상황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중국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구선 하원 의원 출신인 파네타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1, 2부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보내드립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언제든지 핵탄두를 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했다고 보시는지요?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 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느냐 여부인데 이 문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봐서 언젠가는 그런 능력을 확보할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방국들은 북한의 움직임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2705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요?
It represents the toughest sanctions that have been applied against North Korea.
이번에 채택된 제재 결의가 강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석탄 수출을 금지하며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등 사실상의 봉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재가 얼마나 이행되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2013년에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50개 나라가 제재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은 교묘한 방법으로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북한 공군이 마비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I think if China truly stops aviation fuel from
중국이 진짜로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870마일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이를 통해 컴퓨터에서 꼬냑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품을 암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암시장 밀수를 통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 정권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How badly are they hurt? If
그건 대북 제재의 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재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난 10년간처럼 제재가 흐지부지 되거나 북한이 암시장에서 물건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최근 필리핀이 북한 화물선을 몰수한 것처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철저한 제재를 가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미온적이었는데 2월 들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2월 7일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it's been a series of events. With regards to China,
일련의 사건이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월 6일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중국을 화나게 하고 마침내 베이징이 인내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지켜볼 대목입니다.
중국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재를 이행할까요?
Well, that I think is the major question here. Whether or not they will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철저히 하느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북중 국경을 오가는 트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거나 제재를 대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주목할 건 중국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때 비로소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암시장과 밀수꾼 그리고 북한의 외화벌이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겁니다.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을 도왔다고 보시는지요?
My view is that China has not been directly helping North Korea's missile development.
나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통한 암시장과 밀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비밀리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동 국가와의 핵 미사일 커넥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North Korea continues to look for markets for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
북한은 지금도 중동 국가의 핵과 미사일 수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시리아에 건설된 원자로는 북한이 기술을 제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 지역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철저한 대북 제재를 가해서 그 같은 핵 수출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망과 문제점 등을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파네타 장관 인터뷰 2부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밝혔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지난 2009년 이후 탈북해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17명과 전문가 19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300만 명이 넘었지만 국영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해외 통화를 차단하는 바람에 해외에 살거나 북한을 탈출한 가족들과의 통화를 하지 못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중국 접경지에서 거관꾼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통화해야 하며 해외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반역죄 등이 적용돼 노동교화소에 수용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그리스와 터키가 유럽연합의 난민 사태 해결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이란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소식, 마지막으로 어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있었던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으로 가볼까요?
네, 지난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소비량은 43억 톤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에 비해서 3.7%나 감소했는데요. 2014년에도 3% 가까이 석탄 소비량이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석탄 소비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가 최근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처음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거뒀지만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등 여러 곳에서 이 대기 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중국 정부 당국은 수력, 태양 발전 등 청정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이 석탄 사용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3.7% 감소하면서 지난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2.5%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 이것도 석탄 소비량을 줄어들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최근 성장세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인 6.9%로 떨어졌습니다.
네.
예, 리커창 총리는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의 성장 목표를 6.5%에서 7%로 더 낮게 제시했는데요. 특히 올 들어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 중국의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면 그만큼 석탄 소비량도 줄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석탄 소비량을 더 줄여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의 석탄 소비와 이 탄소가스 배출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산업 구조가 바뀌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등 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에 집중된 구조고 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철강 분야 노동자 등의 대규모 해고를 예고했었습니다.
예. 자, 한편 중국 정부가 이번 그 전인대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5개년 경제계획 기간 동안에 석탄 소비를 제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고요?
예, 중국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13차 이 5개년 경제계획 기간 동안에 한 해의 석탄 소비를 50억 톤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예.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43억 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장 시설과 건설, 운송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청정 기술을 도입해서 석탄 소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터키와 그리스가 유럽 난민 위기 해소 방안 이행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회담했는데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난민 위기 해소 방안을 지지하면서 이 이행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합의안이 난민 문제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합의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유럽연합과 터키가 어제 긴 협상 끝에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초안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국경을 봉쇄하고 이미 그리스로 유입된 사람들도 이 터키로 대규모 다시 송환해서 이 난민 자격을 심사한 후에 자격이 되는 난민만 유럽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간 이 난민들과 이주민들도 다시 터키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리아 출신 난민만 받아들이겠다는 것보다 더 강화된 통제안인데요.
네.
예, 터키는 그리스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터키는 같은 수의 난민들을 유럽연합에 재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터키의 난민 정착금 지원도 두 배로 늘릴 걸 요구했습니다.
네.
예,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항해에 나서는 걸 막고요. 합법적인 경로를 사용토록 유인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미 건너간 난민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문제, 유엔과 인권단체들이 이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가 이 국제법에 보장된 난민보호 조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건 아주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다수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제한적인 망명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는데요. 반면에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초안은 합법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번 그 문제의 그 핵심은 난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권단체들도 역시 이번 합의안 비판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도덕적 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유럽연합과 터키가 이 합의안 초안은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서 난민과 난민을 맞교한다는 개념은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법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 터키가 난민들이 송환되기에 안전한 국가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란으로 가볼 텐데요. 이란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예,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늘 오전에 이란 북부 알보르즈 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카드르 H 그리고 카드르 F를 한 기씩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각각 사거리 1,700km 그리고 2,000km라고 하는데요. 이들 미사일은 발사 지점에서 이란 영토를 가로질러서 1,400km 떨어진 남동부 마크란 해안의 표적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어제도 지난 며칠 동안 이란 곳곳의 미사일 기지에서 사거리 300km, 500km, 800km, 2,000km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예. 자, 미국과 국제사회는 역시 이란의 이런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있군요.
예,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시험 발사에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미사일 교육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수단도 계속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한편 이란은 이런 제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죠?
예, 이란은 지난해 12월에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보고서로 핵무기 개발 의혹이 해소된 만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안보리 결의가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 있는 이 탄도미사일 개발만 제한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 핵합의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를 8년 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앞서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미시간주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둔 건데요. 50%의 지지를 받으면서 48%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눌렀습니다. 예,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쉽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나타났었죠. 샌더스 후보는 이번 승리에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이 내건 정치적 혁명이 미국 전역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시간주는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자, 예상밖의 패배를 한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고요. 샌더스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미시간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어제 진정한 승자는 클린턴 후보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패배를 했는데도 왜 그런 분석이 나왔을까요?
예, 미시간주에서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얼마 나지 않았던 반면에 이 미시시피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8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에 따라 배분되는 대의원을 클린턴 후보가 많이 챙겨갔는데요. 뉴욕타임스 집계를 보면 클린턴 후보는 어제 87명을 얻었는데요. 반면에 샌더스 후보는 이보다 적은 69명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공화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제 미시간주와 미시시피 두 곳에서만 선거를 실시했는데요. 공화당은 4개 주에서 선거를 치렀죠?
예, 미시간주, 미시시피주, 아이다호, 그리고 하와이주에서 선거가 열렸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이다호를 제외한 3개 주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이다호에서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와 또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네.
트럼프 후보가 뭐 무난히 승리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37% 지지를 얻었는데요. 2위인 테드 크루즈 후보의 득표율이 25%였으니까 이 두 자릿수 꽤나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주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은 남부에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미시간주의 승리는 앞으로 오하이오나 일리노이주 같은 중서부주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 미시간주에서는 최근 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를 누르고 2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표 초반에 크루즈 후보를 앞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5% 대 24%, 약 1%포인트 차로 이 크루즈 후보에게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루즈 후보는 중서부 아이다호에서 45%의 높은 지지율로 승리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게 뻔하다면서 자신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나 크루즈 후보 모두 공화당 내에서는 비주류 세력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자, 공화당 주류 세력이 이 대항마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성적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미시간과 미시시피주에서는 케이식 후보보다도 낮은 지지율로 최하위에 머물렀고요. 아이다호와 하와이에서는 3위에 그쳤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최근 지역구인 플로리다주에서 선거운동에 주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플로리다주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는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 약간만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3도, 원산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제1위원장은 이어 핵선제 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핵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들면 주저없이 먼저 핵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와 탄두 모형이 뭉툭한 KN-08의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오늘 시험한 카드로 미사일은 이란 북부 지역에서 발사돼 남동부 지역 1,400k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어제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시험 발사하면서 이번 발사가 이란의 억제력과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능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어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미 하원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가 망명 신청 목적이 아닌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어제 자정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경 개방을 규정한 생겐 조약을 다시 이행하도록 한 결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서유럽 국가들로 향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민자들은 47만 8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망명 신청자는 46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존 씨 스테니스 호를 추격했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보도 자료에서 스테니스 호가 남중국해를 항해할 당시 중국 해군 함정들이 가까이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니스 호와 순양함, 구축함, 기함 등으로 구성된 미 제7함대 전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해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 뒤 스테니스 호 등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아직도 미 군함 두 척은 남중국해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 스테니스 항모 전단이 어제로 닷새째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서 계속 항해했다며 중국이 이곳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핵심 지도급 인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지난 4일 시리아 알 샤다디 인근 지역에서 ISIL 고위 지도자인 타르칸 바티 라쉬빌리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쿡 대변인은 ISIL이 최근 알샤다디 전투에서 시리아 지상군에게 계속 패하자 ISIL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바티 라쉬빌리가 현지를 방문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SIL 자금 분야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진 바티 라쉬빌리에 대해 미국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습니다. 미국 구글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한국의 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오늘 서울에서 인공지능 알파고와 벌인 9급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1국에서 흑을 잡고 186수 만에 패했습니다. 구글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지난해 10월 유럽 챔피언 판후이 2단을 5대0으로 누른 데 이어 인류 대표로 나선 이세돌 구단마저 이날 제압했습니다. 바둑은 돌을 놓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고 복잡해 컴퓨터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게임으로 여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